오늘 말씀은 그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시니까 조금 더 시처럼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네, 요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시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가을이 되려나 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묘하게 이 가을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이 가을에는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의 6호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게 윤동주의 서시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서정적이고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서시라는 것은 어떤 시집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시는 그 시집 전체의 지향점, 방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한 문장 속에 시인 윤동주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읽는 이 시편 1편 또한 시편 전체에 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왜 우리가 좋아하느냐 하면 시는 이렇게 당연한 거, 익숙한 거, 그런 일상이나 그런 자연을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경이로움과 또 그 속에 감추어진 깊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시는 이 이성이나 논리를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서는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놀라운 직관적 통찰로 단숨에 포착해냅니다. 그 포착해낸 통찰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 마음의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반성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경이로움 속에 감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모든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구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뭐 댓글이 아니죠. 그 헤드라인을 아주 자극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들어가 보면 이제 낚이잖아요.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잘 낚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복에 대해서 탁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글을 읽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야 뭐지 복 있는 사람 이러면서 복 받는 비결 일곱 가지 뭐 복을 받으려면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적 반전이 우리들의 잔잔한 이 호수 마음에 큰 돌덩이를 던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속에 들어있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모여봐라. 내가 복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뭔데요? 눈이 동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대. 그래서 복 받으려고 다 이렇게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들어봐. 너희들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는 부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거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결국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아,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데 아니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거든. 못 믿겠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시편의 기자도 예수님처럼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이 사실은 복이 아니다 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인가? 첫째로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마침내 사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자라는 각성을 통해서 사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라고 말하지 않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힘이 있는 것이죠. 둘째, 복은 관계 속에 흐르는 그 무엇입니다. 복은 어떤 물건처럼 여기에 복이 있고 저기에 복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 흐르는 그 무엇입니다. 또 복은 자연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이며 복은 이웃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 흐르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관계의 회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또 2절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어떻습니까?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까? 관계가 망쳐진 곳에 복이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이 꿈틀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들도 주셨고요.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상위의 복이 있습니까? 이 복보다 더 상위의 복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는 야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신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며 붙들고 있다 하는 이 이상의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위를 상속받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왕위를 상속받은 왕자가 상인에게 가서 돈을 구걸하겠습니까? 왕위를 상속받은 왕자가 대신들에게 가서 관직을 구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3절에서는 복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또한 그리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되는 것이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모든 시련을 뚫고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가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윤동주가 윤동주로서 서게 되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며 모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인의 길을 거부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그 사람은 이 이상의 복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세상 속에 복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교회를 기웃거리고 성당을 기웃거리고 절간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세상의 성공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조금은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뿐 복된 길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시제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절은 우리나라 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수고하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절이 있는 것이죠. 일제 식민지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씨를 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심어야 될 그때에 열매를 욕심내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기도로 성화하며 믿음으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심고 수고해야 할 시절에는 탄식의 시로, 열매를 맺는 시절에는 감사와 기쁨의 시로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사람들은 그 시련의 시절에 주옥 같은 시로 살아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절에 맞게 심기도 하고 수고하며 인내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짧은 이유는 우리 파워교회 예배 때 말씀이 짧습니다. 그래서 파워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소대로 짧게 했는데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거부하고 윤리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듭난 복된 존재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내가 복된 존재임을 각성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파워교회와 양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시편 1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자부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